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북조선에 계신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4월의 세 번째 시간 내 마음의 찬양의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잔잔하게 시작하지만 소망을 주는 멜로디와 함께 기쁨으로 고백된 곡으로 선곡했습니다. 기쁨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길을 걸으며 사방을 둘러보면 정말 예쁜 꽃들이 알록달록 피어있고 자라나는 초록 잎사귀들을 보니 또 무언가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요즘이에요. 책을 읽다가 마음에 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꽃들도 피는 시기가 다르듯이 우리의 인생의 꽃도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직 움츠리고 있고 피어나지 못한 꽃봉우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춰 아름답게 피게 될 것을 믿으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지아 자매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주세요.
반갑습니다.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도 꽃 피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반가워요, 지아 자매님. 오늘 아주 화사해 보이십니다.
감사해요. 봄이 주는 계절의 힘인가 봐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서 감사함이 넘쳐나니 웃을 일이 참 많아집니다.
맞아요. 남조선에는 최근에 한참 벚꽃이 예뻤잖아요. 벚꽃나무가 커다랗게 예쁘게 심겨진 길에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인산인해를 이루곤 하는데 북조선에서는 봄이 되면 특별히 기다리는 꽃이 있나요?
북조선은 아직도 추운 지역도 있고 좀 남쪽은 따뜻한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는 지역은 북쪽이다 보니까 아직 눈이 조금 남아있는 곳도 있고 또 저희 쪽은 진달래가 엄청 예쁘게 피거든요. 그래서 막 앞산을 보면은 진달래가 분홍빛으로 피어있고 또 초록잎이 많은 아주 예쁜 곳이었답니다.
그렇구나. 그 남조선에도 진달래 동산 같은 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특별히 좀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북조선과 남조선이 비슷하지만 다른 그 봄의 문화 안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또 함께 봄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남조선의 찬양을 한 곡 소개하고 싶은데요. 봄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 중에 한 구절을 지아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아름다운 봄의 풍경을 보며 추운 겨울을 따뜻한 봄으로 바꾸신 약속대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인데요. 우리 함께 봄 함께 듣고 오시죠.
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울에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신일 만물이 찬양
삶에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을 흔적도 없이 봄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슬픔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지하자매님, 약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뭔가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또 지키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실패의 감정이 생각나요.
맞아요. 저는 참 저 스스로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게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는데요. 가족과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또 직장과 사회에서 맺는 그런 약속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의 약속은 종종 깨지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나눠보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던 주제였어요. 오늘 나눌 이야기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게 아이와의 신뢰여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지키지 못할 상황들이 생길 때요. 뭐 예를 들어서 더운 날 얼음물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이가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될 때 아이에게 오늘은 안 된다고 말하면 엄마 아빠는 거짓말쟁이가 되고는 해요. 그래서 정말 약속을 하기가 어렵기도 하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시고 지키셨던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그의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이삭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뒤로 16절까지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네요. 그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죽고 나서 후손들의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계보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하자매님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부모님께서 제 약속을 잊으신 것 같으면 다시 기억나게 해드리려고 잔머리를 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종종 있었는데 저희 아이도 똑같더라고요. 자기에게 유리한 약속은 꼭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때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는 형제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받았었는데 현실은 어땠나요? 얼마 전에 이야기 나눴었는데 기억이 나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갔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었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13년의 연단을 거친 후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결국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날이 왔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결국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늦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살아내야 할 것 같아요. 찬송을 한 곡 더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찬송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에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고 고백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굳게 서겠다고 다짐하는지 가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아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큰 약속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맞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그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북조선에 계시는 우리 내맘창 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을 듣고 인사해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마지막 곡으로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는 찬송가를 들으며 인사하려고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최근 뭐 아주 감사한 일이 있다면...
네, 저희 제목이 또 광야 학교지 않습니까? 네. 또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번에 또 설교 들으면서 좀 느낀 네. 건데 우리 인생이 참 당연하지 않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배고픔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광야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인생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하지 않는가 해서 오늘 이 라디오에 함께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인 것 같습니다.
아유, 아멘. 할렐루야.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티케스라는 이단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에 관해 오해를 했었습니다. 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성령이라는 신성의 본질로 잉태된 것이고 그럼 신성의 변화에 인성 입은 것 아니냐, 완전한 사람 아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주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에서 모모스로는 진료인, 즉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인, 즉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나 원인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을 매우 오해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효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는 성령의 덕분으로 되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조상들로부터 육체를 가지신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성경의 구절들 분명히 있는데도 무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 이 태어남에 대해 의미를 좁게 이해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오류, 잘못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였습니다.
네, 먼저는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 혹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씨와 실체가 없이 그리스도께서 이적적으로 동정녀의 뱃속에서 잉태되셔서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세우신 질서와는 상반되게 그의 인성이 오직 그의 어머니로부터 형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정녀의 뱃속에서 잉태된 그것을 성령께서 이적적으로 거룩하게 하사 원죄가 그 형성된 것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셨다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신가요? 그러니 어떠셔야 되겠어요? 예, 죄에 오염된 본성을 취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나신 겁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이유들이 더 있었죠?
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오염된 본성을 취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은 순결한 희생제물이 되셔야지 우리 죄를 보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그의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하여금 알게 해야 하는데 정결하지 못한 육체에서 나는 것은 유한하고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 번째까지 했으니까 네 번째겠네요.
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는 그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뱃속에서 신성과 인성 사이에 본질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도신경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라는 조목의 의미를 정리해 보니까 뭐였어요? 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육체에 이적적인 잉태를 이루신 직접적인 장본인이시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잉태된 그것에게서 원죄의 모든 불결함을 분리시키셨으며 그 잉태의 순간에 육체를 말씀과 본질적으로 연합시키셨다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사도신경의 조목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구절이 덧붙여진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였는데 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셨다는 진리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죠.
네, 세 번째 목적은 성경의 선언들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에게서 나신 이분 예수께서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인류의 구속자구나, 예, 그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구절이 포함되었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뱃속에서 거룩하게 되셨고 따라서 순결하시며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또 사용하셨고 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신자의 중생 사이에 유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는 구절이 사도신경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요. 이상까지 해서 지난주 했던 내용을 다시 살펴봤고요. 오늘은 36문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6문 질문은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에서 그대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답은요.
그는 우리의 중보자시며 따라서 내가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나의 죄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무죄하심으로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가려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네, 질문과 답은 뭐 이렇게 살펴봤고 제목은 짧아요. 이 36문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입니다. 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뭐 지난주 배운 내용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었는데 오늘 36문은 그럼 그러한 일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이냐? 네, 그러한 일이란 그분이 두 가지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일. 네, 그 유익이 무엇이냐에 관한 내용인 거죠.
네, 답을 읽으면서 보니까 두 가지 유익이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시라는 우리의 믿음이 확증, 즉 확실히 증명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어요. 36문의 답에 그런 큰 두 가지 내용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통해 얻는 유익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이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먼저는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의로운 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과 연합하지 않은 자다. 결국 뭐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중보자가 되실 수 없죠. 그래서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그분이 중보자라는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증명해주는 놀라운 일인데 이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또 하나의 유익은 뭘까요? 말씀을 먼저 보죠.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아멘.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함으로 잉태되신 것, 그게 왜 우리의 유익이 되냐? 예, 지금 말씀도 읽었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에서 오는 유익, 그것을 갖게 하기 때문에, 위로를 갖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고 라는 이 사도신경의 조목은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네, 먼저 이 하나님의 본성적인 아들께서 이적적인 방식으로 참 사람이 되신 한 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또 그분의 위격적인 연합을 통해 하나로 합쳐진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며,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분이 자기의 모친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해가는 내용을 위해서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직 한 분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모친의 뱃속에서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게 되사,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렇겠죠? 그분께서 먼저 거룩하게 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구속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권리가 내게 있는데, 이를 위하여서 그의 아들이 이제 위에서 말한, 지금까지 말한 그런 방식으로 잉태되고 나셨다. 이제 이걸 내가 믿는다.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조목의 믿음입니다. 조목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뭐 36문의 내용을 대강 살펴본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문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라고 했잖아요. 질문과 답은 네. 아까 그랬고, 그리스도의 이 두 본성은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 보통 말들 하죠. 거룩한 분이 사람이 되었다. 성육신. 그래서 이 두 본성에 관해 살펴볼 작은 주제들은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번 주 다음 주 하게 될 것 같은데, 먼저 과연 중보자에게 두 본성이 있는가? 이제 어떤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걸 살펴볼 거고, 두 번째로 이 본성들이 한 위격을 이루는가 아니면 두 위격을 이루는가, 그걸 살펴볼 거고, 세 번째, 한 위격을 이룬다면 이 연합의 본질은 무엇이냐,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이거죠. 신과 인간이.
네.
네 번째, 위격적 연합이 이루어져야 할 그런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왜 그런 연합이 필요하냐. 이제 요 네 가지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것부터 살펴보죠. 그분에게 중보자, 그분에게 두 본성이 정말 있어? 어떻게 알아? 증거가 뭐야? 그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니셨다. 먼저 두 가지 중에 신성, 이건 그동안 계속 우리가 살펴봤어요. 증명을 한 거죠. 문제는 인성이에요. 그분에게 사람의 속성이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많았지만 그분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이단인 그 말시온, 마르키온이라고도 하죠. 그 분파죠.
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 아니고 그저 이름뿐인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참되게 육체와 영혼을 이루어진 참되며 본성적인 사람이시고, 그러나 연약함에는 종속되시나 죄는 없으시다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겠죠.
네.
중보자에게 두 본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모든 교리의 증거들이 그래왔듯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대봐. 성경 여기 있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8절. 조금 길죠? 저와 나눠서 꼼꼼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가지신 중보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네,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우리와 똑같다고요. 인성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당신께서 인성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확증하셨거든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본물들도 중요한 증거겠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0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병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아멘. 이렇듯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인성의 모든 부분들을 지니셨으며 그가 모든 일에서 우리같이 똑같은 참 사람이나 죄만 없으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육체의 영혼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성을 지니셨다.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맞아요. 이 문제는 그분의 영혼의 자리에 말씀, 그러니까 신성이 연합됐다고 가르쳤거든요. 물론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왜 잘못됐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영혼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장면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영혼이 고민한다 라고 하시죠. 일단 고민이라는 말은 육체에다가는 쓸 수가 없어요. 이 고민은 육체의 일이 아니잖아요. 내 몸이 고민해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이 고민은 영혼의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폴리나리우스의 말대로 그분의 영혼에 신성이 있었어. 그분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지. 그렇게 주장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네, 뭐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뭐 고민하거나 그러실 리가 없으시죠.
그렇죠.
슬퍼하실 수도 없고요.
맞아요. 그러니 인간의 영혼에 신성이 있었다? 그분에게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을 봐도 알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시죠. 여기 영혼도 뭐 아폴리나리우스의 말대로 이 영혼이 신,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거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신성이 인성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앞에서도 읽었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영혼에 신성이 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2장 17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네, 이 구절에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사무엘 형제님 우리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면.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은 사람이 되셨는데 아폴리나리우스의 말대로 영혼은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분이 우리랑 똑같은 분인가요? 아, 절대로 안 똑같죠. 달라요.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하고도 모순이 되잖아요. 만일 그리스도의 영혼에 신성을 가지셨다? 그러면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와 다르다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없어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에 인간의 영혼을 지니셔야 했죠. 예, 이렇게 잠깐 이 몸은 진짜 사람이야.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이셨지 이렇게 잘못 이야기한 이단의 주장을 잠깐 살펴봤어요. 중보자에게 두 본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계속 살펴보죠. 이 교리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예언들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42절, 로마서 1장 3절.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 될 것이다. 또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동정녀에게서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 여러 약속들, 하나님의 예언들이 있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네, 그러므로 그는 진정 우리와 똑같은 인간 본성을 지니셨다라는 것이겠죠. 중보자에게 두 본성이 있다는 것, 특별히 지금 이제 인성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중보자라는 직분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로부터 취하여진 참된 인성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무엘 형제님, 중보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해 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려면 중보자는 어떠해야 할까요? 죄를 범한 우리와 동일한 본성,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고 죄를 보상해야 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의 죄를 범했으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아닌 우리와 동일한 본성을 지닌 존재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야 중보자라는 직책 자체가 이미 두 본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여기 강아지가 잘못했으면 강아지가 벌받아야지. 강아지가 잘못했는데 고양이가 벌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으니까 그분은 우리와 같아진 진짜 사람이 되셨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중보자라는 그 직분을 봤을 때 인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중보자께서는 우리와 같은 그 본성 인성을 그저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 본성을 보유하시고 영원토록 지니셔야 해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읽고 생각해 볼까요?
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인성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인성의 본성을 지니고 계신 이유는 지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이 성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그의 아들에게 접붙여진 상태 속에 있는 조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조건에서만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영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본성을 취하고 계시며 우리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시라는 위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지어 영혼 속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이 인성이라는 본성을 영원토록 지니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우리의 형제이실 수 없죠. 그분이 하나님이기만 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 어떻게 형제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영원토록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요. 이 찬송가 중에 아주 은혜로운 고백이 있는데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영원히 인생의 본성을 지니지 않는다면 우리의 위로는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반론을 한번 살펴보죠.
네.
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진 게 아니야라는 헛된 주장이거든요. 사무엘 형제님께서 반론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아담의 육체는 죄악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육체는 죄악되지 않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육체는 아담의 육체에 속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어떤 주장을 하는 건가요? 아담은 죄를 지어 육체가 죄악되다. 또 그 후손들도 죄악되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어때요?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자, 네. 그다음. 그런데 그리스도의 육체는 죄악되지 않다. 이건 어때요? 이것도 맞아요. 뭐 그리스도의 육체는 죄악되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지난주 열심히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결론. 그러니 그리스도의 육체는 아담의 육체에 속하지 않다. 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 아니다. 참된 인성을 가진 게 아니다. 자, 이거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주장인 건데.
말씀 들으니까 먼저 나온 조건들은 모두 맞는데 그 조건들을 따라서 내린 결론은 틀리다. 아, 좀 어렵네요, 목사님.
이 주장에는요, 우유성의 오류가 있습니다. 이 우유성이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우연히 갑자기 돌발적으로 갖게 된 성질을 말해요. 아,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아담은 처음부터 죄인이었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존재죠.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죠.
그래요. 아담은 처음엔 죄라는 성질이 없었어요. 죄성이 없었어요. 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지는 모르겠으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돌연 죄라는 성질을 갖게 되죠.
네.
말하자면 아담에게 이 죄성이라는 우유성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돌연히 생긴 성질이 우유성인데 죄성이 아담에게 우유성이죠. 자, 여기서 잠깐 성경 한 곳을 보고 설명을 이어갈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와 똑같지만 죄는 없으시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는 아담의 우유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의 우유성은 죄인데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다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아담의 우유성이 없으신 거네요.
그래요. 그 우유성과 관련해 보면 그리스도의 육체는 아담의 육체가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지만 본질은 어때요?
아담이 시험을 받았는데 앞에서 읽은 히브리서에서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했으니 본질에 따라서 보면 아담과 동일한 육체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죄가 없으니 아담의 육체에 속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우유성에 따라서 보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지만 본질에 따라서 보면 후손이지. 이렇게 구별해서 말해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에서 그대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와 그 답들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 중에 우리 사모님 형제님 나누실 게 있을까요?
네, 오늘도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전체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도 신성과 인성의 이 신비를 인간의 작은 두뇌의 상자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안에서 즐겁게.
너 시험을 당해 주신